7. 두 번째 이사야. 히브리 나라가 파괴되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포로가 된 일은 그들의 사제 무리들의 단호한 행동만 없었다면 그들의 확대되는 심하게 큰 유익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의 나라는 바빌로니아 무리 앞에서 무너졌으며 그들의 민족적인 야훼 개념은 영적인 영도자들의 국제적인 훈계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모든 나라들의 국제화된 하느님에 대한 새롭고도 확대된 개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재건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히브리 역사상에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여러 배로 늘리고 그토록 긴 전설들을 창조하도록 유대인 사제들을 유도한 것은 자기들의 민족적인 하느님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포로가 되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의 전통들과 전설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이 빌려온 갈대아인들의 이야기들의 도덕적인 격조와 영적인 의예를 충실하게 개선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이 전설들을 왜곡시켜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역사의 명예와 영광을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이들 히브리 사제들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관념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유대 나라의 회복, 히브리 전통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들의 인종적인 역사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에 이 사제들이 서방 세계에 그토록 넓은 지역에 그들의 잘못된 관념들을 심었다는 사실에 대해 분개한다면 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성스런 책이 쓰일 수 있는 아무런 전문 계층도 없었다. 그들은 단순히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동료들의 저하되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하나의 교과서를 준비하였던 것뿐이다. 그들은 자기 동포들의 민족적 영과 사기를 증대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았다. 그것이 후대까지 남아있게 되어 사람들은 이것들과 다른 문헌들을 조합하여 마치 오류가 없는 가르침인 듯한 지침서를 만들게 되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사제들은 이 문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지만 첫 번째 이사야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 그리고 자비의 하느님에게로 충분히 전향한 점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두 번째 이사야의 현존으로서 그들의 동료 포로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크게 회방을 받았다. 그는 또한 야훼가 모든 나라들의 하느님이 되셨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개종자들을 만드는 효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이론들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 젊은 전도자는 자기 가르침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첫 번째 이사야의 작품들 속에 그것들을 편입시키도록 유도한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대해 존중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적대적이고 앙심을 품은 사제들은 그를 제거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이사야의 작품들은 40장부터 55장에 삽입되면서 그 이름으로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키벤타부터 예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지자나 종교적 선생도 이 포로 시대의 두 번째 이사야가 선포하였던 높은 하느님 개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 영적인 영도자가 선포한 것은 작은 사람 모습의 신, 사람이 만든 하느님이 결코 아니었다. 보라. 그가 섬들을 매우 작은 물건처럼 들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방법은 너희 방법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마침내 인간 선생이 실제 하느님을 필사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첫 번째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이 영도자는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분이심을 전파하였다. 내가 지구를 만들었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내가 쓸데없이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조성하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전하면서 새로 나타난 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들이 사라지고 땅이 점점 쇠퇴할 수 있지만 나의 정의는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나의 생존은 세대마다 계속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희 하느님이니 너희는 놀라지 마라. 나 외에는 하느님 공의의 하느님이며 구원자이 없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후로 계속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유대인 포로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되찾았고 너희 이름으로 너희를 불렀으며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물을 지나갈 때 너희가 내 앞에 소중한 존재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잃음으로써 자기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 그 여인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내 자녀들을 잊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내가 내 손의 그늘로 그들을 보호하였다.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며 그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그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그를 우리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후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살렘의 하느님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의 복음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 그가 목동처럼 자기 양떼들을 먹이실 것이다. 양들을 자기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아 옮기실 것이다. 약한 자들에게는 그가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로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가지고 산을 오를 것이다. 뛰어가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더라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사야는 최극 야훼의 확대되는 개념의 복음을 멀리 미치도록 선전을 수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우주적 창조자로 묘사하는 웅변술에 있어서 모세와 경쟁이 될 만하였다. 그는 우주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묘사함에 있어서 시적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더 아름다운 소개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글들은 유란시아의 미가엘이 도착되기 전에 필사 사람의 귀에 들려졌던 하느님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참되게 제시된 영적 개념들에 속하였다. 신에 대한 이 묘사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는 영원 속에 거주하는 높고도 고상한 존재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다른 하느님이 없다. 또한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리고 인자한 반면에 당당한 이 선지자가 신성한 불변성,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하여 훈계하였을 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교리였다. 그는 하느님이 있지 않으실 것이며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 용감한 선생은 사람이 하느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각 사람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그들의 범죄를 지워버리며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할 것이다. 이 위대한 히브리인이 민족의 하느님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한편 영광 속에서 그가 우주아버지의 신성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우주아버지에 대하여 그는 하늘들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하느님은 거룩하고 장엄하고 정의로와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사막에 거주하는 베도인 족속에 화내고 복수심에 불타며 질투하는 야훼의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 최극이며 우주적인 야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사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었다. 신성한 공의의 실현은 원시적인 마술과 생물학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사람은 법과 질서의 하나의 우주,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최종적 속성의 우주적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숭고하신 하느님을 전파한 이전도자는 이 사랑의 하느님을 선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회개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생은 위로를 주는 더 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를 계속 인도하시고 너희 혼을 만족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물을 뿌린 정원과 같이 될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적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오게 되면 주님의 영이 그의 앞에 방어물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멜기세덱의 복음과 신뢰감을 조성하는 살렘의 종교가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빛을 발하였다. 선견지명이 있고 용감한 이사야는 최극자 야훼, 사랑 넘치는 하느님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인류에게 애정이 깊으신 아버지의 장엄하심과 우주적인 전능하심에 대한 그의 숭고한 묘사에 의해서 민족적인 야훼를 효과적으로 가렸다. 그 사건 많은 날들 이후로 항상 서방에서의 가장 높은 하느님 개념은 우주적인 공의와 신성한 자비 그리고 영원한 정의를 포옹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선생은 뛰어난 언어를 통하여 그리고 견줄 데 없는 우아함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능이신 창조자를 묘사하였다.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니 선지자는 바빌로니아의 강가에 듣는 자기 민족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사야는 약속된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많은 개념들과 인종적 이기주의 개념들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고가 모두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만일에 사제들이 오해된 민족주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다면 두 명의 이사야의 가르침이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길을 예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